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3지연 관현악단 140여 명으로 구성된 예술단을 한국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북측 예술단은 또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북한은 오늘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실무 접촉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동 보도문에 따르면 한국 측은 북한 예술단의 안전과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남북한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한 고위급 실무회담을 17일 판문점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오늘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고위급 실무회담을 17일 오전 10시 평화의 집에서 열자는 북측의 수정 제의를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회담에서는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과 응원단 등 방문단 규모와 방남 경로, 경비 부담 원칙 등이 조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북한이 훌륭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북한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 남부 플로리다주의 골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훌륭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올림픽이다.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북한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가졌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와 관련한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의 보도는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 측은 독립적인 외부 서비스에서 제공받은 녹취록과 함께 녹음 기록을 검토한 결과 당초 보도 내용을 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정부가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난민 3만 명을 위한 임시 캠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로힝야족 난민 송환에 합의한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정부는 오늘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합의 이행을 위한 첫 실무그룹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미얀마 국영 언론은 송환 계획에 따라 수용이 결정된 로힝야족은 본 거주지로 돌아가기 전에 일시적으로 임시 캠프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얀마 라카인주 북부 지역에 건설되는 로힝야족 임시 캠프는 모두 3만 명 수용이 가능한 600여 채의 건물로 이루어진 가운데 100여 채는 이달 말 완료될 예정입니다. 방글라데시 정부 관계자는 송환자들의 신원 검증 문제 등이 남아있는 만큼 언제 귀환이 시작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팔레스타인 난민을 지원하는 UN 팔레스타인 난민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대폭 삭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어제 익명의 미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당초 계획된 1억 2,500만 달러 가운데 절반에 못 미치는 6천만 달러 정도만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지원금 집행 여부는 팔레스타인의 평화협상 참여 여부 등을 고려해서 결정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심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팔레스타인에 해마다 수억 달러를 지원하지만 감사하지도 않고 평화협정을 위한 협상도 원치 않는다며 원조 중단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오늘 자살 폭탄 공격으로 적어도 25명이 숨지고 63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크 내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바그다드의 상업지구인 에비에이션 광장에서 남성 2명이 폭탄물이 채워진 조끼를 폭발시키며 자살 공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친 사람 가운데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테러의 배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의 공격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35년 만에 상업영화 상영 금지를 해제한 가운데 지난 주말 처음으로 사우디에서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사우디 당국은 13일 제다 지역의 한 문화센터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만화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행사 관계자는 아직 정식 영화관 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프로젝터 등을 이용해 영화를 상영했다며 당분간 이 같은 방식으로 영화를 상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상업적인 영화관을 허용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따라 오는 3월 곳곳에서 영화관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진입니다. 1월 15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백악관이 북중 무역 규모가 최근 크게 줄었다는 중국 당국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가졌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이 한국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를 결정하면서 국제사회 제재 위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고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8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 0.5에서 1.5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 사이가 예상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이 북중 무역 규모가 최근 크게 줄었다는 중국 당국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북중 무역 규모는 전년 동기보다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중국이 북한과의 교역을 대폭 줄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1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중국의 이런 행동은 북한이 불법 프로그램을 끝내고 자신의 행태를 바꿔 한반도 비핵화로 움직일 때까지 최대의 압박을 가하려는 미국 주도의 세계적인 압박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세관 당국은 앞서 이날 발표한 총소에서 지난 12월 북중 무역 규모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 상품의 지난달 대북 수출 규모는 전년 동기보다 23% 감소했고 수입은 무려 82%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의 전체 교역 규모는 전년보다 51% 감소했습니다. 또 지난해 전체 북중 무역 규모도 전년보다 10% 정도 줄어든 5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대북 교역 규모 축소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포기를 위해 가하는 최대의 압박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 관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의 대북 교역 축소와 대북 압박을 촉구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 3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을 경제적이고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을 하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They're doing more than ever before to isolate North Korea economically and diplomatically.
펜스 부통령은 그러면서 중국이 압박을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라이언 훅 국무부 정책계획 국장도 11일 국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확실하게 훨씬 많이 이행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었습니다. 한국의 무역진흥기구인 코트라가 지난해 발표한 2016 북한 대외무역 동향을 보면 북한의 대중무역 의존도는 전체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특히 2014년에 90.2%, 2015년 91.3%, 2016년엔 92.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었습니다. 보고서는 2016년에 북중 간 무역 규모가 60억 달러에 달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지난해 북중 무역 규모가 내림세로 돌아서고 하반기 들어 대폭 감소한 건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과거보다 충실하게 이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미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대북 제재 결의 2371, 2375, 2397호를 통해 북한의 5대 수출품인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 의류 등의 거래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지난해 이에 근거해 여러 차례 공고를 통해 해당 품목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의 대북 제재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중국의 이런 움직임에 관해 10일 VOA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확산 우려에 대해 중국이 불만이 많다는 것을 북한의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매우 강력한 정치적 신호라고 풀이했습니다.
There's a very strong political signal here from the Chinese government to everybody in North Korea that China is very unhappy.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확산 우려에 대한 불만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북한인들에게 알려 북한 정권이 인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 총서는 지난 6일에도 유엔 안보리 2397호에 따라 북한 철강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원유와 정유 제품 수출도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이런 최대의 압박에 중국이 과거보다 적극 동참하면서 북한 정권이 갑자기 남북 대화에 나서는 등 유화적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위 관리들은 남북 대화를 지지하면서도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최대의 압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자신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가졌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자신이 그들에게 내가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는 잘못된 보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분명히 그렇게 말한 적이 없으며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요즘 기자들과의 대화를 녹음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내가 어떤 말을 했고 무엇을 의미했는지 정확히 알았다며 그들은 단지 기사를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가짜 뉴스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1일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아마도 내가 김정은과 좋은 관계인 듯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하와이주에서 실수로 탄도미사일 경보가 발령된 사태는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하와이주 하원 의원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조건 없이 북한과 협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당의 털시 게바드 하원 의원은 14일 하와이 탄도미사일 경보 오작동 사태는 북한과 직접 협상할 필요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게바드 의원은 이날 미국 CNN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하와이와 미국의 주민들이 북한의 핵 위협에 직면해야 하는 이유와 이 같은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하와이에서는 13일 오전 8시 직후에 하와이를 향한 탄도미사일 위협 때문에 주민들에게 즉각 대피하라는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하지만 13분이 지난 뒤 하와이주 정부 비상관리국은 하와이에 대한 미사일 위협은 없다고 정정 발표했습니다. 주 지도자들과 당국자들은 비상관리국 직원이 작업 교대 중에 버튼을 잘못 눌러 이 같은 소동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게바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협상하기를 원한다며 이 같은 대화가 아무 조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게바드 의원은 이날 ABC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핵공격은 게임이 아니라며 미국의 다른 지역과 워싱턴의 지도자들이 핵전쟁의 위협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북한과 대화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즉각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바드 의원은 대화는 자신이 이미 오래전부터 촉구해온 것이며 미국과 하와이 주민에 대해 북한이 제기하는 이 같은 위협의 중대성에 관해서도 계속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수십 년간 북한과 직접 협상하지 못한 실패한 지도부에 대한 대가를 하와이 주민들이 치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바드 의원은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이해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정권교체 전쟁의 역사가 북한 같은 나라들로 하여금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게바드 의원은 북한 같은 나라들은 핵무기를 정권교체에 맞서는 유일한 억지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 하와이주에서 잘못된 경보로 인해 발생한 비상사태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미국인들의 위기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컴퓨터 오작동이나 실수로 인한 핵전쟁의 위험성을 새삼 일깨워줬다는 지적인데요.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이 잘못된 경보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나요?
예, 하와이주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받은 문자 메시지는 탄도미사일 하와이로 접근 중, 즉시 대피처 찾을 것, 훈련 상황 아님이라는 세 문장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곧바로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으로도 전달되면서 토요일 오전 늦잠을 즐기거나 막 잠에서 깨어난 현지 주민들을 공황 사태에 빠뜨렸습니다.
예, 그 주 비상관리국 직원이 버튼을 잘못 눌러서 이런 실수가 발생했다는 건데 이 경보 발령 절차에 뭔가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주 정부 직원이 버튼을 잘못 눌러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하와이주는 쓰나미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훈련이 잦아서 다른 주들에 비해 경보 발령에서 대피 훈련까지 비교적 체계가 잘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주 당국은 이번 일을 계기로 비상경보 발령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 비상사태 발령부터 해제까지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드러난 건가요?
예, 무엇보다 단 한 사람의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진 점, 그리고 실수를 바로잡는데 30분 이상이 걸린 점입니다. 미 언론들은 핵 위협으로 인한 북한과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이처럼 중요한 경보가 잘못 발령되고 특히 수정에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하와이주는 지난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포위 사격 훈련을 위협하면서 대피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었죠.
예, 지난해 12월 초에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핵공격 대피 훈련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만큼 핵미사일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하와이주는 북한과의 거리가 7,200km로 북한이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할 경우 최우선 목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예, 이번 일은 지난해부터 고조되어 온 미북 간 위기 상황이 미국인들에게 현실적인 위협으로 떠올랐다는 것을 좀 극명하게 보여준 그런 사례 같군요.
예, 언론들은 이번 경보가 실수였다는 주당국의 공식 발표가 있기까지 38분 동안 관광객들의 파라다이스로 알려진 하와이가 공황의 섬으로 변했다고 전했습니다. 주민들이 혼비백산한 가운데 공포와 혼란이 몰아닥쳤다는 겁니다. 때마침 진행 중이던 행사들은 중단되고 고속도로 등은 터널이나 지하로 대피하느라 운전자들이 사라진 자동차들로 넘쳐났습니다.
예, 자 이번 사태를 보면 이 잘못된 정보나 실수로도 얼마든지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렇습니다.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상황을 가정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건 그야말로 분초를 다투는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릇된 정보나 판단이 개입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과 옛 소련 사이에는 실제로 잘못된 핵 경보로 인한 전쟁 위기가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양측이 지난 1963년 백악관과 크렘린궁 사이에 핫라인을 설치한 건 오판에 의한 핵전쟁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 그 하와이 주지사와 또 하와이 출신 하원 의원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북한과 즉각적인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죠.
예, 데이비드 이게이 하와이 주지사는 경보와 사이렌이 과거의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 김정은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와이주 출신 털시 게바드 하원 의원도 하와이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이 나라의 리더십이 북한과의 직접 협상에 실패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미국이 북한과 당장 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끝으로 북한이 미국의 도시를 겨냥해서 핵미사일 공격을 가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 전문가들은 대체로 가능성이 없거나 극히 적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체제 생존이 지상 과제인 북한 정권이 미국의 핵 선제 공격을 가하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보다는 어느 한쪽의 실수나 오판에 의한 전쟁의 가능성을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북한이 한국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결정하면서 국제사회 제재 위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와 미국과 한국 등의 독자 제재가 이번 북한의 올림픽 참가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측 올림픽 참가단이 한국으로 가려면 당장 교통수단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대규모 인원을 수송할 수 있는 항공편이나 선박의 경우 여러 제재가 얽혀 있어 자칫 제재 위반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는 각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항공기를 빌려주거나 전세기 형식으로 제공해선 안 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항공편을 북한 선수단 등에게 제공하는 건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북한의 유일한 국적기인 고려항공을 이용한다고 해도 몇 가지 풀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독자 제재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2016년 대통령 행정명령에 근거해 고려항공 소속 비행기 16대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국무부는 당시 제재로 인해 미국 내 또는 미국 영역 내로 들어오거나 미국인들이 소유 통제하는 고려항공 자산과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은 모두 동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는 미국의 독자 제재에 포함되는 만큼 한국 정부가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두 나라가 대북 정책에 긴밀히 공조해온 점을 감안한다면 분명 한국 정부로서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고려항공은 당시 한국 정부에 의해서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고려항공을 사실상의 군용기로 보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미 재무부는 당시 고려항공이 2013년 7월 군사 퍼레이드에 등장했었고 스커드비 미사일용 부품을 운반하는 데 관여해 왔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고려항공의 로고가 그려진 항공기를 개인 전용기로 이용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유엔은 고려항공을 제재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독자 제재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고려항공이 한국 공항에 착륙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출도착하는 모든 화물을 검색해야 한다는 안보리 결의의 조항은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들은 고려항공에 실린 화물은 물론 탑승객, 즉 참가단의 개인 수화물까지 일일이 검색해야 합니다. 선박을 통한 입항은 한국 정부의 독자 제재에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선적 선박의 영해 진입을 불허하는 한편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 역시 1년간 입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위급 대표단의 한국 입국과 관련한 논란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현재 대표단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과 최휘 노동당 부위원장 등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미국과 한국의 독자 제재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나 제재 전문가인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분석관은 미국 제재만을 적용한다면 김여정 부부장 등의 입국에는 큰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We don't have travel sanctions, but we have our asset freeze designations, seizures. Those that are on the UN list is a different matter because those are travel sanctions.
미국의 개인 제재는 여행 금지가 아닌 자산 동결을 취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 명단에 올라있지 않다는 전제하에 한국행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엔의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은 법원 출석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곤 여행 금지에 대한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독자 제재 대상인 개인의 경우 한국 정부로부터 면제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다만 유콤 전 분석가는 현금을 지급하는 등 안보리 결의가 명백하게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가단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전해받는 선물이나 각종 스포츠 용품도 제재와 관련해 눈여겨볼 사안입니다. 안보리는 북한으로 사치품이 유입되는 것을 금지했는데 일부 품목만을 자체 리스트로 만든 상태입니다. 나머지 사치품에 대해선 각 유엔 회원국들이 목록을 만들어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나라들은 스포츠와 관련된 용품을 사치품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2016년 이탈리아는 북한으로 수출을 앞두고 있던 7개의 다이빙용 오리발을 적발해 압류한 뒤 이 물품을 수출하려 했던 자국 국적자에게 벌금을 부과했었습니다. 당시 오리발의 총 금액은 360유로, 미화 약 430달러에 불과했었지만 이탈리아 정부는 이를 사치품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김일국 북한체육상은 지난해 7월 유엔의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에서의 체육 활동이 난관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올림픽 참가가 현실화되면서 제재 문제도 불거지고 있지만 뉴콤 전 분석관은 큰 우려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suspect everyone's going to be very careful about conduct so that sanctions aren't going to be violated and give rise to other kinds of complications. I'm not terribly concerned about that.
모든 당사국들이 제재 위반을 피하기 위해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또 북한이 불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충분한 재원이 있는 만큼 자국 대표단을 올림픽에 보내는 데에도 충분한 재원이 있을 것이라며 올림픽 참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4주 앞두고 올림픽 성화가 서울에 입성했습니다.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처음인데요. 시민들은 남북이 함께하는 이번 평창올림픽이 평화의 올림픽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자, 여기 계신 모든 서울시민 여러분과 함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성공적인 개최...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가 서울에 입성한 13일 오후.
준비됐나요? 5, 4, 3, 2, 1 출발합니다.
눈발이 날리는 매서운 추위에도 수많은 서울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화문을 하는 게 되게 뜻깊은 일이잖아요. 또 저 태어나기 전에 그 다음에가 이번 처음이라서 굉장히 신기하기도 했고 또 축하 공연도 있어서 그것도 볼 겸 한번 참석해봤습니다.
성화봉사 한다는 얘기 듣고서 국민으로서 안 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엄청난 행사를 하는데 그것도 더군다나 이번에 북에서도 온다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나왔습니다.
올림픽 개막을 26일 앞두고 서울 시민들은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평화로운 올림픽이 됐으면 좋겠어요.
30년 만에 치러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갖고 이번 평창올림픽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또 크게 알리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창올림픽 화이팅!
시민들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하계올림픽에 이어 동계올림픽이라는 국제적인 대축제를 개최한다는 데 대한 자부심도 컸습니다.
아주 영광스럽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나 싶은 감이 있고 감개무량합니다.
특히 북한이 참가하기로 한 만큼 남북이 화합해 평화올림픽을 이루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대가 많죠. 북한 사람들도 오고 응원단도 많이 온다 하더라고요. 네.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부터 많이 뿌듯해하고 기뻐하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도 되게 이제 한 국가로서 다른 국가지만 분단 국가지만 그래도 되게 의미 있는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북이 화합해 평화로운 세계적인 대축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은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도 매한가지입니다.
I'm honestly interested in seeing the North Korean party come down to the Olympics.
텍사스주에서 온 미국인은 올림픽에서 북한 대표단을 보는데 관심이 있다며 남북이 올림픽에 함께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올림픽 경기 티켓을 구매했지만 그 전에 캐나다로 돌아가야 해 아쉽다는 한 캐나다인은 북한의 참여로 정치적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이 화합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The Olympics is a time for sport, so it's not about any political situation. We should enjoy the
올림픽은 정치 상황이 아닌 스포츠에 초점을 맞추는 행사라는 겁니다. 미국인 루스 녹스 씨는 올림픽 경기를 직접 보러 갈 것이라며 남북한이 올림픽으로 서로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t's a lot safer here than a lot of people think, and in the U.S., people are really concerned about it, and I think a part of that is because they don't really.
특히 많은 미국인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은 위험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올림픽 정신처럼 화합을 위해 노력한다면 성공적인 올림픽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는 겁니다. 남북한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서는 서로 하나가 돼 경기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네, 학계 같은 경우에 같이 하게 된다면은 더 되게 의미 있는 축제가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글쎄요, 근데 그거는 여태까지 남한 쪽에서 준비하신 분들한테 피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북한 대표단 지원과 관련해 대북 제재를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야 한다는 게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국제사회의 그 제재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올림픽에 참여하는 것을 같이 도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 올림픽 기간에도 좀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올림픽 기간이라고 해서 다 축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 풀어져 버리면 혹시나 또 잘못될 수도 있는 거니까 제재를 어기지 않는 한에서 올림픽을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길 바란다는 기대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우리가 관용을 먼저 베풀면서 북한에서도 무엇인가 반사한 것도 있고 통일이도 앞당기지 않느냐 그런 그 기대감이도 앞서집니다.
이 평창올림픽이 통일의 좀 시작이 됐으면 한 걸음 다가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커요.
이날 서울 입성 성화는 상암을 출발해 광화문 광장까지 28.3km를 비췄습니다. 봉송에는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강광배 한국체육대 교수 등이 참가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사격선수이자 올림픽 강도남 빛나는 금메달리스트 진종호 선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날 성화 봉송에 나선 한국 사격의 전설 진종호 선수는 VOA를 통해 후배 선수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올림픽이 아닌 본인 자신을 위한 올림픽 경기를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13일 시작된 서울 지역 성화봉송은 나흘간 일반 시민과 사회 각계각층 유명 인사들의 손에서 손으로 옮겨지며 서울 곳곳을 누비게 됩니다. 서울 광화문 성화봉송 현장에서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 스포츠 행사에 선수단을 파견하는 것은 평창올림픽이 다섯 번째인데요. 냉전과 핵, 미사일 위기 속에서도 계속돼온 남북 간 스포츠 교류 사례를 최원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북한은 지난 9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규모 대표단을 보내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 측 회담 수석 대표인 리성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 및 장애자 올림픽 경기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민족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북측은 고위급 대표단과 함께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남측은 필요한 편의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북한이 파견할 대표단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과거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보낸 적은 있지만 이처럼 예술단과 참관단, 그리고 태권도 시범단까지 파견한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참관단을 몇 명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전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북한 선수단은 그리 많지 않을 전망입니다. 북한이 출전권을 따낸 종목은 단 한 종목, 피겨스케이팅 폐회의 김주식 염대옥조입니다. 그러나 이마저 등록 시한 내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 출전권이 사라졌습니다. 예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참가 신청을 연장하기로 해 김주식과 염대옥 선수의 참가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선수 외에 코치와 감독 등 임원진을 감안하면 선수단 규모는 10명에서 20명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북한 대표단을 누가 이끌지도 관심사입니다.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을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주도했기 때문에 회담 수석 대표였던 리성권 조평통위원장이 단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리성권 위원장은 판문점에서 한국 기자에게 그때 가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용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단을 이끌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4년 전 인천 아시아게임 폐막식에 황병서, 최용의, 김양건 등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황병선은 숙청됐고 김양건은 사망했습니다. 평창올림픽에서 남북한의 단일팀 구성과 개막식 공동입장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남북한은 시드니올림픽을 시작으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2003년 아오모리 동계아시안게임과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2004년 아테네올림픽, 2005년 마카오 동아시안게임, 2007년 장춘 동계아시안게임까지 총 9차례 종합대회 개회식에서 공동 입장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6월 전라북도 무주에서 열린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개막식 연설에서 평창올림픽 단일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바라건대 최초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여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던 1991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와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의 영광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남북한이 스포츠 교류를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입니다. 당시 고위급 회담을 통해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서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통일 축구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어 남북한은 1991년 3월 일본에서 열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단일팀으로 참가했습니다. 당시 남한에서는 현정화, 북한에서는 리분희 선수가 단일팀을 이뤄 중국을 누르고 우승했습니다. 남북 단일팀이 우승하자 남북한 선수들과 임원들은 서로를 얼싸안았습니다. 당시 북측 황건동 감독의 말입니다.
우리 코리아 팀이 합치면은 이 세상에 당할 수 없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이러한 것을 보이고 싶습니다.
남북한은 같은 해 6월 포르투갈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 출전에 8강까지 진출했습니다. 남북 단일팀 구성은 이때가 최초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국제적인 스포츠 대회 개회식 공동 입장으로 남북 체육 교류가 이어졌습니다. 2000년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정상회담으로 남북 관계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남북한은 그해 9월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한반도 깃발을 들고 공동 입장에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한반도기를 앞세운 남북한 대표들.
코미테 올림픽
동시 입장하는 남북 선수단 남쪽의 농구 선수 정은순.
특히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때 북한은 280여 명의 여성 응원단을 보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KBS 방송입니다.
오늘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기쁩니다.
기쁩니다. 대단히 기쁩니다.
또 2005년 9월 인천 아시아 육상대회 때는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가 북측 응원단의 일원으로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2015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막 직전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에 서울 설치를 문제 삼았습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대조를 이룬 건 2014년 10월에 열린 인천 아시안게임이었습니다. 당시 응원단 파견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북한은 개막식을 2주 앞두고 대회 참가를 정격 선언합니다. 놀라운 일은 폐막식 당일 벌어졌습니다.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최용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의 최고위 3인방이 전격적으로 인천을 방문했습니다. 최용해 비서의 목소리입니다.
통일 부호도 부르고 또 통일기도 다 이 흔들면서 응원을 하는 걸 보고 이 체육이 다시 말하면은 통일을 위한 대해서 앞섰구나.
이처럼 스포츠는 지난 30년간 남북한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해왔습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한반도 정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도 장량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중국 정부가 자국령으로 간주하고 있는 티베트와 타이완 등을 독립국가로 분류한 세계적인 호텔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웹사이트가 일주 동안 폐쇄되는 명령을 받았는데요. 중국 당국이 이번 사건이 중국의 사이버 안보법에 저촉되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일본이 자국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 인근 해역에 중국 잠수함과 선박들이 잇따라 침범한 걸로 항의하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또 미국 하와이에서 실수로 미사일 위협 경보가 발령돼서 많은 주민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세계적인 유명 호텔이죠.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의 웹사이트에 대해서 한시적인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상하이 사이버 관리국이 지난주 메리어트 호텔 측에 중국어 웹사이트를 일주일 폐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상하이 사이버 당국은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정보를 깨끗이 정리하라는 취지로 이 같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예,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정보라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네, 메리어트 호텔 측은 그동안 자사의 호텔을 이용하는 주요 고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왔는데요. 이 조사 질문 중에 거주 중인 국가 선택지로 홍콩과 마카오, 타이완과 티베트가 적혀있는 게 밝혀지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중국 당국은 이들 지역을 자국용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곧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건데요. 더구나 현재 중국 인터넷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항의와 불매 운동이 벌어지면서 사태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자, 메리어트 호텔 측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메리어트 호텔 측은 실수라면서 즉각 사과했습니다. 메리어트는 회장 명의의 공식 사과문에서요. 우리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 통합을 해치는 어떠한 분리주의 단체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또 오해를 불러일으킨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깊은 사과를 전한다면서 설문 항목도 곧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메리어트 호텔 중국어 사이트가 폐쇄된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상하이 당국 이번 논란이 중국의 그 사이버 안보 홍보법에 저촉되는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그 현재 메리어트 호텔 말고도 이른바 그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됐다고 시정을 요구받은 기업들이 또 있나요?
네, 메리어트 호텔 사건 이후에 중국 정부 당국과 중국 인터넷 사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이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의 웹사이트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예.
이 미국 델타 항공도 웹사이트에 타이완과 티베트를 국가로 열거한 사실이 확인돼서 즉각적인 시정과 공개 사과 요구를 받았습니다. 또 스페인 유명 의류 업체인 자라도 중국어 사이트에서 타이완을 국가로 표기한 사실이 적발돼서 공개 사과문을 게재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네티즌들은 지금 이 해당 외국 기업들에 대한 불매 운동까지 벌이는 등 이 사태가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 외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도 지금 된서리를 맡고 있다고요?
네, 일례로 어제 베이징 인터넷 정부 판공실이 모바일 퀴즈 게임 바이완 잉자를 운영자를 소환했는데요.
예.
이 바이완 잉자는 현재 중국 인터넷 이용자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퀴즈 게임인데요. 매회 12개의 질문을 내고 우승자들한테 한 15만 5천 달러의 상금을 주는 퀴즈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 1987년에 상영돼서 큰 인기를 끌었던 중국 영화죠. 이 천녀유혼의 주인공인 왕쭈샨, 한국에서는 왕조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배우인데요. 이 배우가 살고 있는 거주국을 묻는 질문의 답안으로 역시 타이완이 함께 제시됐기 때문입니다.
예. 자, 그런데 몇 년 전, 똑같지는 않지만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2016년이었는데요. 한국 유명 걸그룹에 속해 있는 이 타이완 출신의 지우이 양이 이 한국 방송에 출연해서 타이완 깃발을 흔드는 모습이 전해지면서 중국에서 지우이 양 비난 사태가 벌어졌고요. 소속사 가수들의 중국 내 활동이 금지되고 그 여파로 소속사 주가까지 폭락하는 등 여파가 컸습니다.
예. 자, 이번 사태로 이 중국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들의 활동이 좀 위축될지도 모른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2일 정례 브리핑 에서요. 외국 기업의 중국 내 투자와 사업은 환영하지만 동시에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요. 또 사설에서 모든 기업들은 소재국의 법률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 타임즈도요. 만일 중국 기업들이 알래스카나 하와이를 미국의 한 주가 아니라 독립국으로 간주하면 어떻겠냐라면서 중국의 주권은 존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 이 중국명 다오이다오를 놓고 이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갈등이 다시 심화되는 분위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중국 해경국 선박 세척이 센카쿠 열도 인근 영해에 침범했다면서 주일 중국 대사관과 주중 일본 대사관을 통해서 중국 측에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다오위다오는 중국의 고유 영토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 며칠 전에도 중국 잠수함이 센카쿠 열도 인근 수역을 항해하면서 일본이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일과 11일 중국 잠수함이 일본 오키나와와 센카쿠 열도 주변 접속 수역을 항해했는데요. 15일 오전 또다시 중국 해경국 선박들이 진입하자 일본 정부가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예, 자 불과 며칠 만에 또다시 이런 갈등이 촉발된 건데 중국 정부는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5일 정례 브리핑에서요. 이번 사태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았는데요. 루 대변인은 중국은 다오이다오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과의 어떠한 교섭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다오이다오와 부속 도서는 중국의 고유 영토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인데요. 루 대변인은 오히려 일본 선박이 다오이다오 접속 수역에 진입한 데 대해서 중국 정부가 엄중한 입장을 표한다면서 일본은 다오이다오 문제에 관해서 그 사건을 조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일본과 중국 간 영유권 갈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센카쿠 열도, 이 다오이다오 분쟁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동중국해상 그 타이완 근해 170km 지점에 있는 8개 무인도를 가리켜서요. 중국에서는 다오이다오, 조어도라고 부르고요. 일본에서는 센카쿠 열도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습니다. 중동과 동북아를 잇는 해상 교통로이자 전략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중국은 1403년 명나라 시기의 문헌을 근거로 해서 권리를 내세우고 있고요. 일본은 1879년 인근 류쿠 왕국을 오키나와 현으로 종속시킨 후에 무인도인 이 열도를 개척해서 오키나와 현에 편입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양국이 지난 2014년에 이와 관련해서 일부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아시아 태평양 경제 공동체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두 나라가 영유권 갈등으로 악화된 그 관계 개선을 위해서 4개 합의 합의문을 발표했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센카쿠 열도, 다오이다오 문제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자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당시 합의를 언급하면서 일본이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마지막으로 미국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와이라고 하면 태평양에 있는 섬으로 미국의 50번째 주죠. 그런데 지난 주말에 이 하와이 주민들이 아주 놀란 일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느긋하게 주말을 즐기려던 주민들에게 미사일 위협 경보가 날아온 건데요. 하와이로 오는 탄도미사일 위협, 즉각 대피처를 찾을 것, 이건 훈련이 아님. 이런 내용의 경고 문자가 발송된 겁니다.
예. 자, 이게 그 하와이 시각으로 토요일 아침에 일어난 일이죠?
네, 맞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사람들이 고속도로에 자동차를 버리고 대피하는 모습, 놀라서 뛰어가는 모습의 동영상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예.
실제로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한인이 운전하고 있다가 경보를 받고 인근 쇼핑센터로 피신했다라고 VOA에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멀리 떨어진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랑한다라면서 마지막 인사를 전한 사람까지 있었다고 하네요.
예.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까?
네, 이게 인재였는데요. 하와이 비상관리국 직원이 교대 시간에 단추를 잘못 눌러서 일어난 일로 확인이 됐습니다. 데이비드 이게 하와이 주지사는 이번 사태가 인간의 실수에 의한 일이었다면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국자들이 실수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파악하는 데는 3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기까지 38분이 걸렸는데요.
예.
번 미야기 하와이 비상관리국장이 이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체계가 잡혀있지 않았다면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예. 자,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실제 경보가 울렸을 때 주민들이 또 잘못된 경보인가 보다 이렇게 좀 안일하게 대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당국이 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텐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네, 앞으로 실제 미사일 발사 경보는 두 사람에 의해 작동과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또 실수로 경보가 나갈 경우 몇 초 안에 이를 바로잡는 메시지가 나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예, 그럼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어제 폭스뉴스 썬데이 프로그램에 유감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면서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또 이번에 잘못된 경보가 나갔다고 해서 주민들이 정부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경보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람들이 잘못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하와이 주정부가 이번 사태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정부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해서 관여하겠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는 바와 같이 이 올림픽 문제 같은 훌륭한 대화가 진행 중이라면서 북한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자,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대체로 흐리고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영상 1도, 중강 아침에 영하 16도, 낮에는 영하 1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 영상 1도, 개성 아침에 영하 3도, 낮에는 영상 2도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역시 흐리고 눈 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함흥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영상 8도 기록하겠습니다. 해상은 구름이 많고 한때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0.5에서 2.5m, 서해북부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1월 15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투데이 3부, 저는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삼지연 관현악단 140여 명으로 구성된 예술단을 한국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북측 예술단은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을 합니다. 남북한은 오늘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실무 접촉을 한 뒤 이런 내용의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공동 보도문에 따르면 한국 측은 북측 예술단의 안전과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남북한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한 고위급 실무회담을 17일 판문점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실무회담에서는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과 응원단 등 방문단 규모와 방남 경로, 경비 부담 원칙 등이 조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북한이 훌륭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북한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 남부 플로리다주의 골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훌륭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올림픽이다.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북한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가졌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이와 관련한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의 보도는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독립적인 외부 서비스에서 제공받은 녹취록과 함께 녹음 기록을 검토한 결과 당초 보도 내용을 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35년 만에 상업 영화 상영 금지를 해제한 가운데 지난 주말 처음으로 사우디에서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사우디 당국은 13일 제다 지역의 한 문화센터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만화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행사 관계자는 아직 정식 영화관 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아 프로젝터 등을 이용해 영화를 상영했다면서 당분간 이런 방식으로 영화 상영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상업적인 영화관을 허용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따라 오는 3월 곳곳에서 영화관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사우디는 지난 1980년대 초반 이슬람 보수주의의 영향으로 영화와 음악 등 대중문화를 엄격히 금지해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사우디는 실권자인 모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주도로 비전 2030으로 불리는 개혁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얀마 정부가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난민 3만 명을 위한 임시 캠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로힝야족 난민 송환에 합의한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정부는 오늘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합의 이행을 위한 첫 실무그룹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미얀마 국영 언론은 송환 계획에 따라 수용이 결정된 로힝야족은 본 거주지로 돌아가기 전에 일시적으로 임시 캠프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얀마 라카인주 북부 지역에 건설되는 로힝야족 임시 캠프는 모두 3만 명 수용이 가능한 600여 채 건물로 이루어진 가운데 이 가운데 100여 채는 이달 말 완료될 예정입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송환자의 신원검증 문제 등이 남아있는 만큼 언제 귀환이 시작될지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과 국제인권단체 등은 미얀마 당국의 송환 계획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며 로힝야족의 자발적인 귀환이 보장될 수 있도록 투명한 절차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팔레스타인 난민을 지원하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대폭 삭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P통신은 어제 익명의 미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당초 계획된 1억 2,500만 달러 가운데 절반에 못 미치는 6천만 달러 정도만 전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심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오늘 자살 폭탄 공격으로 적어도 25명이 숨지고 63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라크 내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바그다드의 상업지구인 에비에이션 광장에서 남성 두 명이 폭탄물이 채워진 조끼를 폭발시키며 자살 공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친 사람 가운데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매일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5840kHz와 11570kHz로도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9335, 9800, 997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